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부활이 있습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장부터 22장까지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조금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 드린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굴복시키지 못한 예수님을 자신들이 굴복시켜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바리새인들과 경쟁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일을 자기들이 하면서 자기들이 예수를 굴복시키면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어서 몰려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경쟁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이 그 신문 받는 장면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부활도 믿고 자기는 조상들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증거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을 유도해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보는데 거기도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이 또 내용이 달랐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실상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당시 헬라 사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당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어떤 정치적 세력 혹은 문화적 세력 사상적 세력이 헬라 사상이었거든요. 그리스도 사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말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인 경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이를테면 어제 주일 오후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복받은 삶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평안한 것이 복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세속적인 사고방식인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 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혼 불멸을 믿어요. 영혼 불멸은 영혼 불멸이라는 그야말로 헬라 사상이고, 그거는 무당도 믿는 거고, 그거는 뭐 절집에 다니는 사람도 저승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샤머니즘에서 말하는 저승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사고방식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여러 갈래가 다른데,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두개인들이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결혼에 대한 것도, 결혼이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런 결혼에 대한 것도 그거를 자기 이익이라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혹은 내가 꾸고 있는 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제대로 부여잡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희년법과 관련이 있는 수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수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대를 이을 후사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그래서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신명기 25장에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함께 사는데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를 아내로 맞아서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줘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신명기 25장 5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명령에 기초해서 보아스가 룻을 이제 아내로 삼아서 대를 이어주는, 자식을 낳아주는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룻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혼 제도가 의도하는 것은 언약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거든요. 자식이 없어서 대가 끊어진다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슬픔이었던 거예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타락의 영향 때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연결시켜주는, 언약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과부가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늘 고대 노동을 해야 먹고 살았었거든요. 그 과부가 된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혼자 사는 여인은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편의 의무를 감당해 줄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수혼 제도, 신명기가 말하는, 그래서 과부가 된 여인이 어디 자기 살 자리 찾아다니지 말고 형제들이 그를 돌봐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까운 친족, 가까운 형제를 네가 돌보고 네가 헌신해서 연약한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사실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잘 구축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요, 사실상 초점이 어긋난 거예요. 28절 보시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고대 사람들이요,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어요. 남편의 소유처럼. 그래서 이를테면 이 물건이 누구 거냐, 이것처럼 이 여자가 누구 거가 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거든요. 사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된 여인이어도 이렇게 은혜로 돌보셔서 이 사람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모든 결혼은 상대방을 돕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을 온전히 위한 것이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자기들은 믿지 않는 부활교리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부활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얼토당토하는 소리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요,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세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니,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부활을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전부 모세오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죽은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사실 요한계시록 끝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실 본문에서 생기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달라요. 천국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천국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완성된 형태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공동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인 거거든요. 천국에 교회가 없는 것처럼 천국에 결혼이 없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은혜의 방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서로 돕는 배필로 지으신, 그래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결혼인 거거든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된 거룩한 몸을 덧입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된 온전한 몸을 덧입게 될 거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장가 안 가셔도,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어도 홀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인데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짝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하면서 사랑과 섬김의 도를 잘 배우도록 하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영화롭게 된 몸을 입은 개개인이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불완전한 교회와 같은 혹은 불완전한 부부관계와 같은 그런 질서 아니고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사랑과 섬김 혹은 새로운 연합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 그리고 우주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때는 촛불이 의미가 있죠. 햇빛 아래는 촛불이 의미가 없어요. 이를테면 교회는 어둠 가운데 있는 촛불과 같고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서로를 돌보기 위한 촛불과 같은 기관인 거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완전히 태양빛 아래에 우리가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할 거기 때문에 어두울 때 의미가 있었던 교회와 같은 어두울 때 의미가 있었던 결혼과 같은 이런 제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어요. 어두울 때는 촛불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어두울 때는 정등, 전기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태양빛 아래에서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제도 혹은 교회라는 시스템,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게 완전히 영광 가운데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에는 장가, 시집 이런 거 지금과 같은 결혼제도 이런 거 매이지 않아도 되고 완전한 사람, 완전하게 온전케 된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날의 영광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죽음 인생의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타락한 세상, 우리가 촛불 하나 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정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